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성경을 계시며 로마서 3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썼던 신약성경의 편지를 훑어보고 있는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3장과 4장의 일부를 다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바울이 이 편지를 쓰기 전에 로마 교회가 꽤 오래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로마에 있는 교회가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과 비유대인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로마 황제 클라우디스는 로마에서 모든 유대 민족을 추방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유대 기독교인들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을 포함하여 모든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우리 중 절반이 떠나라는 말을 들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중 나머지 절반은 바로 여기 있고 우리는 그전과 같이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분명히 관습과 선호도가 있는 한 그룹의 전체 사람들을 제거하면 교회가 변경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5년 또는 6년 후에 다시 이 교회를 찾아와서 차이점을 확인한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로마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로마에 있었던 교회들은 유대인의 관습을 거의 버리고 있는 교회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긴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자신의 믿음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달랐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논쟁도 있었습니다. 포경수술을 둘러싼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두 그룹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평화를 가져오기보다는 그들은 비난과 최악의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비판적인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들이 비판적이라는 말을 꽤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비판한다는 것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일일 뿐입니다. 특히나 우리와 같지 않은 사람 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우리를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그지 쉬운 일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그것이 인간의 일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일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그럼 로마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로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누구를 판단하십니까? 3장으로 넘어가면서 바울은 율법이나 구약의 규칙과 규정을 두 배로 강조합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를 정당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또 그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옳다고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당신은 옳은 삶을 산다고 결정하고 말한다면 우리는 특별한 느낌의 정당성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당성은 우리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장에서 의롭다 함으로 발음되는 이 현실을 언급하고 있으며 그 편지에서 시편 14편과 53편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을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달은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을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 중 누구도 충분히 자라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했듯이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제 아내가 잡초를 뽑을 때 두 가지 방법으로 뽑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잡초를 뽑으려고 그냥 기계로 밉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하나하나 잡초를 속까지 뿌리까지 뽑아버립니다. 바울은 인간의 청이 율법주의 종교성에 관해도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 옛날의 것을 가질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근거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3장에서 바울이 언급했던 것입니다. 이 구절은 로마에서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상징적인 구절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구절의 일부만 알고 다음 구절은 거의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것은 우리 모두는 망가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 당신은 의롭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각한 방식이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그렇게 됐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이 다른 사람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또 당신이 거짓된 자존심 때문이가 아닙니다. 또는 당신이 한 일 때문이가 아닙니다. 당신의 여러분의 외부에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보다 더 강력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말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종류의 느낌입니다.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로마서 3장 27절과 2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의 정당성은 믿음에서 이루어집니다. 믿음이라는 용어는 정말 미묘한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정확히 무엇입니까?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이것을 설명합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도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본보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진 것은 선한 행실의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의 목록에 순종하여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생각에 중대한 변화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술하는 방식과 다른 곳에서 기술된 아브라함의 믿음 방식은 완전히 독특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은 우리가 사실로 여기는 기본 개념을 언급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그 작품과 하나님이 세계에서 하고 있는 것을 인식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신을 믿습니다. 아니면 나는 신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혁명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제로 다른 것을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확실히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것이 요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은 것이 아니며 그가 청의를 경험한 방법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기에서 차이점이 들리시나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으로 사람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구별이 있습니다. 내가 신을 믿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그가 진짜라고 것을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신은 존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당신과 하나님이 상호작용을 했다는 것을 가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것은 규칙과 규정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그가 말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또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의 타이밍에 대해 긴장했을 때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괜찮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정당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한 일일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은 여러분의 압도적인 느낌입니다. 바울은 여러분이 받은 것을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믿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의심하게 만드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부서졌을 때, 우리가 엉망일 때, 우리가 사람들을 다치게 할 때, 우리 자신을 측정하지 못한다고 자책하는 것은 꽤 쉽습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가 판단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우리 의지로 정의를 체험하려고 하면 냉소가 되고 남의 판단에 기대게 되고 내 자신에 대한 정죄가 되고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참된 정의를 체험하면 그 안에 무언가가 바뀝니다. 더 이상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걱정과 모든 부정적인 것은 대체됩니다. 마치 태양이 우리 세계에 다시 떠오른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기쁨과 평화와 확신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움직이는 방식은 다르게 보일 뿐입니다.